우리 어제 34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했는데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기준과 어떤 조건을 가지고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또 함께 이렇게 무리를 짓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 아니시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고 모든 인간들을 받아주실 그러한 용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보게 돼, 그 다음 우리 35절을 보게 되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외모로 인간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편애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35절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 고넬료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보시면, 10장 22절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지칭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리고 의를 행했던 그 고넬료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하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사랑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함께 섞여 있는 게 바로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한 받으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단순히 선하고 또 도덕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의로운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를 의, 이것은 올바른 행동 이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의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잇대어져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고 곧이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게 아니라 오를 의, 하나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받아 누리고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의에 대해서 늘이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의로운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한번 그다음 우리 36절을 이제 넘어가서 보실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몇몇 단어들 표현이 나오는데요. 먼저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지칭할 때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이 그렇게 지칭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예수는 주인이다. 영어로는 로드.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온 거죠. 그 단어입니다. 모든 것들의 로드,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주인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통치하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꼭 매일마다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인은 내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직장터,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잊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천국 들려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주와 동행하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겠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갈 용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순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매일마다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과 뜻을 매일마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 함께 나누는 거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통치자로 모시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가 또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자리를 우리에게 절대 양도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주인 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계속해서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 자리를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 당신의 자리를 우리에게,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방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보면 뭐 길지 않지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시그널을 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야, 네 인생의 주인 네가 아니야. 너 거기서 빨리 내려와야 돼. 여러분, 이 음성을, 이 메시지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을 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를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누구도 이러한 위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마치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경고를 우리가 잘 듣고 빨리 우리의 위치로 내려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의 모습인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많이 들었죠? 복음은 굿뉴스. 여러분, 우리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죠? 그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는 매일마다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화평의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peace, 히브리어로는 샬롬, 평안을 가져다주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 진정한 샬롬과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예요. 원수, 여러분 원수라는 단어, 내가 저 사람과 원수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센 단어 아닙니까? 정말 저 사람과는 대적관계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원래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매일 생각하고 죄인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연상하지만, 네,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죄된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된 관계를 회복해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화목게 했던 그 사건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된 상태에서는 절대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이 없어요. 그러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게 되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둘 관계를 화평케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 원리가 똑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누군가의 삶 속에서 관계의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갈등은 모든 인간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 갈등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자아를 못 박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샬롬을 우리 마음과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내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 십자가의 원리를 몰라요. 그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참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4분 5열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저기 안에 저는 결코 샬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샬롬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곳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이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샬롬을 이뤄내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든 인간들 안에는 하나님의 선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도덕 윤리적으로 윤리를 가지고 그 관계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샬롬을 진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누굽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내가 나아가서 내가 죽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샬롬을 이뤄내는 통로로,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8절을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자,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사역에서 하셨던 일들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많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렸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사람들을 우리를 누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욥기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그 사탄과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나중에 사탄이 욥을 시험하잖아요. 그 전에 일어난 상황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땅을 두루 다니다가 지금 여기저기 다니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마귀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누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민감해 있지 않으면 두루 다니며 우리를 누르는 사탄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과의 공격에서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일어나는 이 한순간순간의 일들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어떤 영적인 우리를 누르는 공격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모든 동부 사랑의 권속들 오늘 한 날도 어떠한 영적인 공격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